우리 일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또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몸도 많이 지금 막 찌뿌둥하실 텐데, 예배만 아니면은 옆 사람 이렇게 안마 좀 해줍시다 하고 싶지만, 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계시죠,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요한, 우리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있고요. 또 그들의 제자 두 명과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침례 요한, 그리고 두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예,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서 있었던 어떤 특징,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야, 침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특징적으로 구분 지어지기보다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지를 성경이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은 안드레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모든 거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의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습니다. 다들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거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냥 이름을 드러내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상까지 따라가는 그 제자의 이름마저도 아마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의 책이기 때문에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오직 이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갔고요. 오직 요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받들기 쉬울 그 시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시면은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쓸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물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례요한이 등장을 했죠, 그죠? 침례요한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침례요한이죠. 그러면 여러분, 침례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평소에 항상 침례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비하는, 내가 증거하는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그러한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날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전날 있죠. 오늘 이튿날로 다음날로 시작 Again the next day 아닐까? 그 전날에 요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라! 정말 손으로 이렇게 해와 달을 가리키듯이 보라! Behold!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 두 명 앞에서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잔잔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보라! Behold!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37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좋은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랍비들은 아무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랍비들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등급이 매겨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핵심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이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문맥이 자연스럽게 보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요한은 증거를 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침례요한이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진짜가 온다. 진짜가 온다. 진짜 메시아가 오고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데 침례요한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들이 같이 먹고 자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사실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떠나실 때 정말 사명을 따라 떠나시는데도 마음에 기뻤겠어요? 아니면은 슬펐겠어요? 네.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눈물이 났겠습니까? 네.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가고 공부가 끝나고 가는데도 마음에 우리 그동안에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침례요한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더 큰 것, 침례요한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예수님이고 침례요한의 증거의 목적도 예수님이죠. 자신의 삶의 이유도 예수님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왜?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 내가 앞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도 예수님. 자,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사실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를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타락하게 되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 성도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주님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고 교회 자체의 성도수, 교회 자체가 하는 사역, 교회 자체가 하는 일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될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서 생각했습니까? 우리 그 세계 교회들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목사의 타락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일탈입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교회가 대체를 하고 자기가 대체를 하고 사람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갑니다. 학교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바라기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마음으로 우리 시니어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연주하는 이유도 주님, 연주하는 목적도 주님, 그리고 이 연주를 통해서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얼마나, 뭐 아이들이 그냥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밤 하루를 하더라도 그 목적, 이유, 영광의 대상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20년을 우리 교회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프로그램을 잘 해나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 우리가 하는 연주하는 이유도, 우리 연주의 목적도, 연주의 영광의 대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침례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고 그 제자들은 그 스승과 이별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왜?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아니야. 침례요한을 통해서 나는 아니야.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러한 증언의 삶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요한뿐만 아니라 두 명 이어서 나오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랍비여,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그 랍비하고 이렇게 말을 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서 대화를 신청할 때 관용적으로 쓰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레바이,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무십니까? 자,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문맥 컨텍스트를 따라왔을 때 이 자들은, 이 요한과 안드레는 자신의 랍비, 침례관이 있다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진짜 선생, 진짜 랍비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하는 표현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거기 있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르시되 와서 보라.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와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보라 하셨지만은 뒤에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또 와서 보라 초청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 초청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런 구원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참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참 그 요한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쫓아갔는데 가서 계신 데를 봤다고 합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사는 모습을 봤을까요? 지금 요즘 표현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주택에 삽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형편을 보고 와, 이 사람 정도 되면 내가 따라할 사람이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하시는 말씀이 인자도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 소유가 없으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그런 경제적 형편을 보았을까요? 자, 그러한 표현이 아니죠. 바로 그 구원 초청, 와서 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계신 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 나온 것이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했다, 거했다, 장막을 치고 거했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죠. 바로 이 사건은 여러분 앞서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그 설명을 극화해서 보여주는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설명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죠. 예. 그곳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의 생애에 틀림없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은혜 위에 은혜의 순간이죠.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뒤에 보면 그 때가 10시였더라. 이렇게 10시 그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39절인가요? 그때가 10시쯤 39절이네요.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구원파가 생겨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원을 통해서 증거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은 반드시 있었고 역사적으로 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때를 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그런 구원파의 가르침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진짜 주인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억지로 지어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감화하셔서 우리의 속에서 눈물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는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들은 너가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 너 구원이 가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만들어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셨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형제에게 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42절을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리고 옵니까? 데리고 옵니까? 제가 안 보이네요. 데리고 오네요. 가려가지고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 그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데리고 와요.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유월절 때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몇 명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자 하는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명자들의 메시아를 만난 사명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드레 개인의 특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도 구원하셔야지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오늘 41, 42절에 나오면은 사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별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뭐 능력을 펼치는 것도,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42절에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자주 부르시죠. 그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 요한 요나,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까? 시몬이란 이름은 그의 아버지 요한이 지어준 이름이죠. 사실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이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불필요하다, 무가치하다, 정말 쓸데없다, 그러한 말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 사역 가운데서는, 구속 사역 가운데서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사람의 부름,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내 뜻을 담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름을,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바꾸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뭐 여기에 있는 이름을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죠. 예.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바뀐 이름을,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꿉니까? 죄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하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성도로 바꾸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가운데 있던 그 죄인의 이름표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인이다, 성도란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physically 바뀐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름이 죄인에서 성도, 죄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삶의 원천, 그 소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이름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원천이었고 세상이 소스였지만은 이제는 그 이름이 세상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서 원천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네 사람, 침례 요한,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 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이죠. 자, 그들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죄인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죄인에서 성도로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모두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